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오늘 11문을 할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죠. 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보존과 통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섭리의 요소로는 보존과 통치가 있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만물과 또 우주만물 속에는 우리 인간도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죠. 천사들의 세계.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섭리는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이 혼자 커라 이게 아니고 간섭을 하죠.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그래서 또 아기는 혼자서 먹기도 하고 파리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파리 주워서 싹 집어넣기도 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생명이 잘 유지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돌보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를 해가십니다. 만약 이런 것이 없으면 이 온 우주는 혼돈에 빠져들어갈 겁니다. 창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분명히 해는 저기에 떠서 해가 스스로 비춰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비춰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실 때에 악인에게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선인에게도 비춰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꿈도 꾸지 못할 텐데 알고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춰주고 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오실 때에 해를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공중의 새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영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참새를 잡아서 구워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전체 우주 만물과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해야 합니다. 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좋은 일에만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렵고 힘들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 역사에 대한 섭리도 하나님께서 하시죠. 인류 역사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 아, 저 나라는 저래서 멸망을 당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그랬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한 족속이 일어났다가 그 한 나라가 멸망당할 것까지 한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때 발언을 해서 이때가 되면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미 그 연대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죠. 북한은 저기 압록강, 백두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압록강 이쪽, 그리고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리고 저기 동쪽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경계를 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제 말씀이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으면 이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도 성경책을 찾는 걸 예배 중에 안 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다니엘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한 나라가 일어나서 강성하게 되는 것,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은 미가엘이 있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라,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놀랍죠. 인간의 생각 훨씬 그 뒤를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은 11장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죠.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세 명의 왕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후에는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일어날 왕과 나라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11장 전체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말씀을 하셨겠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북한과의 전쟁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유엔에서 16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서 이 나라를 다시금 북한을 몰아내고 또 휴전선이 갈려지게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을 다 해놓으셨을 겁니다만은 성경 말씀에 그런 기록이 안 되어 있죠.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흥망성쇠뿐 아니라 개인의 삶과 나라의 흥망성쇠뿐 아니라 개인의 삶과 죽음과 또 질병 이 모든 것까지도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교통사고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병원에 입원한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질문이 하나 있겠습니다만 그 질문은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서울에 내리게도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기에는 저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으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올리실 때도 교만하지 않고 내리실 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무엇을 할지도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일을 잘해 나갈지 못해 나갈지도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자꾸 생겨지죠. 질문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제가 이번 주에 기쁜 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헤아려서 알 수 없도록 해놓으셨고 이걸 아시는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머리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즉 교회를 통치해 가십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이번에 없앴죠. 성도가 자꾸 줄어들고 거기에 교회 리더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돌보아야 할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성도는 자꾸만 사라져가고 하기 때문에 매주일마다 이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무 힘이 들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자유롭게 그렇게 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힘써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미 다 섭리 속에서 이미 다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 인류의 역사와 인간 그리고 교회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치해 가십니다. 이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을 하셨고 통치해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해 나가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이고 하나는 기적입니다. 예,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협력과 예, 기적입니다. 협력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연 법칙이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을 운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죠.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벗어난다면 지구는 끝나는 거죠. 길도 보이지 않는데 이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는 것처럼 잘 달려갑니다. 누가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섭리입니다. 만유인력법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죠.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금지와 목토천해 명왕성 이제 우리 행성에서는 빠졌는데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달려갈 길들을 그대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가지고 통치를 해 나가십니다. 섭리의 두 번째 방법은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 속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냥 평상시 일이나 마찬가지죠.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입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곳에 가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예,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도 가지지 않고 떡도 가지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만은 모세는 이상하게도 40일 동안 배도 하나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그냥 거스릴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깨우셨죠. 예수님에게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도 제약을 단 1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개입을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병이 들면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통해서 고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고치고 이걸 병행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면은 약이나 치료 행위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사람들의 연구를 해서 이 병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해보고 기다리니까 그게 치료가 되어서 갑니다. 그게 자연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치유 사건이 나오죠. 그건 자연 법칙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와 전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이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심판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김강원 집사님?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집사님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은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뭘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별 의미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 기도를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해나가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재림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재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종들이 알려주고 종들이 기도한 것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뭐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통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통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어쨌든지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다른 일 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 네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고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죄가 그하고 있는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편안하게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영혼은 죽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나와 계속해서 연관시킬 수 있도록 나를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까 해가지고 그 고통을 주신 겁니다. 남자들은 땀을 뻘뻘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아기를 낳고 키우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자신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도 응답, 어떤 일들보다도 제일 소중한 게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한번 찬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못 삽니다. 기뻐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안다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지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은 다 구원하실 텐데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지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이 방법으로 만들어 예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지 전도하다가 보면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한 영혼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써서 겨우겨우 교회로 모시고 오는, 야,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거구나. 그런 면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쏟아 부어지신 거구나. 그래서 그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기도하면서 내 물질을 써가면서 또 교회 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고 약속을 또 어기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참고 기도하면서 누가 변화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는 성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전도한 것에 대한 상급까지도 준비를 해주시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을 해놓으신 사람입니다. 거기에 내가 숟가락 하나를 더 얹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한 오해가 바로 극단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5시간 해보고 안 되면은 10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병원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연 법칙 속에 있는 거죠. 오직 기적. 또 다른 사람은 몸이 아플 때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병원에만 가죠.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지 뭐 기도를 하고 그러냐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다 극단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하나님의 기적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에 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이창 장로님 찾아가 셔야죠. 근데 이제 뭐 저는 감기 걸려도 병원에 안 갑니다만은 한 며칠만 또 감기도 잘 안 걸리고요. 이 말하면 또 감기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은 여러분 일단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병행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실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도 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병원을 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뭐 병원에 가냐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신앙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이 극단주의에서 벗어나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따라서 합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 성도의 교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은 저절로 성숙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셀을 개강을 합니다. 셀, 여러분 셀에 나가시면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고 찬송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성도가 서로 내 속에 있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 위해주고 세워주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은 기도하는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이 일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마다 기를 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해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빠요. 몸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점점 발걸음이 뚝뚝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의 자리에 섭니까? 이전보다도 갈수록 기도하는 횟수가 많아져 가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져 가야 됩니다. 이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셨던 분들이 요즘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잠은 천국에 가서 많이 주무시고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도 나오셔야 하고 수요 저녁도 나오셔야 하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 성숙해져가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해 가시냐 하면은 섭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해 나가시죠. 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야, 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승진을 하고 고액 연봉을 받고 그리고 무엇인가 축하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은 야,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라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자, 성경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을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곤고나 박해나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죠.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목적은 이겁니다. 환란을 주고 공고를 주고 또 선을 이 승진도 하고 연봉도 좋은 연봉도 받고 다양한 이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좌절했었고 힘들었었고 병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죽음이나 칼의 위협, 이 모든 일들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었는지 거기 그때 가면은 이걸 알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힘든 일 당하신 분 계시죠? 기분이 나쁘고 안 좋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 일을 추억을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그 힘들고 아픈 마음 아픈 일을 허락을 하셨구나. 결국에는 그것이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 기도, 대표 기도하실 때 감사에 관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뭐 우십시오.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뭐가 나 있는 내 성품을 이렇게 다듬으시기 위해서 다시 같은 이웃을 내게 붙여주신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병에 걸리게 해서 병원에 가서 내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9장